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훈련하시기를 목표하고 계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완동물이나 무슨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우리 자신이 과정을 다 훈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격에, 그 내용에, 완성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성령 운동 같은 것을 도입해가지고 그 과정을, 이렇게 무슨 벽실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시고, 그 일을 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그 목적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우선 그 표현이 그냥 읽어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도록 그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란 당시 로마 시대에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 연상시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권투 선수 같은 거죠. 그때는 이제 검투사들이고요. 권투는 그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몇 가지 그 중요한 훈련 중에 두 손을 얼굴을 커버하도록 이렇게 가드를 올린다 그러죠. 얼굴을 커버하는 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피곤한 손이란 늘어뜨린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 하다가 나중에 지치면 이 손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권투 경기를 보시면 이런 것도 다 봐야 돼요.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권투 경기를 보시면 그 취입색하니 그 옆에서 막 악을 써요. 그 제일 많이 뭐라 그러는 게 뭐냐? 손 올려요. 가드 올려, 가드 올려. 그겁니다. 움직여, 움직여.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내려간 건 벌써 지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천근의 무게가 된단 말이죠. 검투사들은 한 손에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싸우는데 이게 좀 무겁습니까? 쇠방패, 쇠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늘어지죠.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훈련하고 훈련해야죠. 연약한 무릎이란 그 모든 운동 경기는 그 다리가 먼저 튼튼해야 됩니다. 탁구도 다리로 하고 테니스도 다리로 합니다. 권투도 다리로 합니다. 그 무하마드 알리가 그 조지 포맨을 이겼을 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다 조지 포먼한테 돈 걸었다가 그때 거덜이 나서 신학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왜 포먼한테 걸었냐면 그 전 챔피언이었던 조 프레이저를 그냥 오뉴월에 개구리 밟듯이 밟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조지 포먼한테 걸었죠. 근데 알리가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1회인가 2회인가 이제 포맨은 인파이터고, 이 알리는 아웃복서니까 이제 도망 다니고, 이제 쫓아오는데, 자기가 여섯 걸음을 도망가는데 여덟 걸음을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넌 졌다 그랬다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에게 하체라는 것은 보기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서서 다니는 것과 권투 선수 같이 타격을 하려면 어쨌든 발을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야 할 것인가를 늘 양자의 긴장과 결정을 발에다 다 넣고 있는 거라서요.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한번 1회전을 해보십시오. 팔보다 다리가 먼저 지칩니다. 일어날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 일단 다리입니다.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박동준 목사를 보면 자명해집니다. 테니스를 그렇게 잘 쳐요. 이게 머리로 하는 거면 그렇게 잘 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 왼수가 머리가 없으니까 우린 난감한 게, 우린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써서 방비를 하는데 사이클이 한 번도 안 맞아요. 생각을 해야 맞추죠.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만 괜히 왔다 갔다 하고 거기는 아무 생각 없어.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어디까지 요구하냐면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라, 연달이란 표현을 썼는데 우리 그 뜻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다른 단어를 돌리면 단련했다는 말이죠. 단이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쇠를 1,000번 두들긴 걸 단이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쇠를 10,000번 두드린 걸 련이라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 거꾸로인지도 모릅니다. 정확치는 않은데 하여튼 하나는 1,000번이고 하나는 10,000번이. 아니면 올 수 없고요. 하여튼 쇠는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려야 쇠가 단단해집니다.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시켜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럴 때 15절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곧은 길을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곧은 길이란 정도를 말합니다. 바른 길. 그 시편 125편 같은 데 가보시면 이 반대되는 표현이 나와요. 굽은 길. 자기의 굽은 길로 가는 자는 그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은 길은 정도, 정도를 만들라 이거예요. 이 길이란 뜻은 바퀴자국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원문의 뜻이 바퀴자국.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는 바퀴자국으로 연상되는 한자 수거가 전철이라는 말이죠. 전차의 복철. 앞에 간 마차가 이 절벽에 떨어진 바퀴자국. 그건 따라가지 마라. 그걸로 따라가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이니까. 그 전차의 복철. 넘어진 그 전차인데 그 자리를 이제 줄여서 전철을 밟지 마라가 됐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길 말고 제대로 된 정도를 만든 바퀴자국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정도를 만들어라. 정도의 자국을 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저는 다리는 신앙의 난관들을 극복할 힘이 없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 자포자기하고 조그만 시험에도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간 길을 쉽게 뒤따라올 수 있게, 앞에 말하자면 바람막이가 되고 길을 닦는 자들이 되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그 표현입니다. 뜻이 풀이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1,000번 10,000번 두드려서 정도를 만들어가는 자. 정도가 없는 게, 세상에 정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굽은 길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만들어 가는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겨울 산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을 한번 같이 여러 친구들이 갔는데 한 대여섯 명이 갔습니다. 근데 겨울에 설악산에 눈이 많이 내려서 쌓여 있으니까 무릎보다 더 높이 눈이 쌓여 있어서 그 오세암을 지나서 마등령을 오르는 길에서 그 오르는 길이 한 500m 되는데 반나절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 시간에 100m를 잘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맨 앞에 선 사람입니다. 뭐 그 앞에 그 눈길에 앞에 길을 여는 사람을 러셀을 한다 그러던데 정확한 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앞사람이 왜 어려우냐면 그 무릎 이상 빠지는 눈에 첫 발을 디디고 그 발을 빼려면 몸부림을 쳐야 발이 빠져요. 그 다음 발을 디디고 몸부림을 쳐야 빠지니까 10m를 못해요. 아주 옷이 땀으로 젖고 그래서 길을 열어요. 이렇게 밟아놓으면 두 번째 사람은 첫 사람보다는 쉬워요. 밟아놓은 자리를 밟고 빼고 하고 그 구멍이 자꾸 넓어지고 부스러져서 10명쯤 가면 이게 이렇게 다 밟아져요. 그럼 맨 끝에 오는 사람은 쉽죠. 맨 끝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왔어요. 왜 늦게 가냐는 거죠. 어? 지금까지도 그 깊은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때 늦게 갔을까?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교대를 합니다. 우리 보고 그걸 하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우리는 신앙 혹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손 안 대고 음식 먹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형통하자는 거 아니에요. 기대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는 가만 놔둘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천 번, 만 번 두들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뭘 하도록까지 이 앞장을 설 수 있게까지예요. 그럼 그게 뭐 복일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복이라는 거죠. 왜? 왜 이게 복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베푸시는 능력과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복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의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급한 인격으로 고급한 존재로 부르셔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과 그 기적에 우리 보고 함께 참여하여 함께 그 뜻을 가지고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단지 자기 희생, 이웃 사랑이라는 어떤 종교적이고 고급한 윤리적인 그런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고급한 일에 우리 보고 동역자가 되라는 거죠. 이건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요구하느냐 하면 그리고 말하자면 신앙의 가장 고급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차원에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있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회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뭐가 하나냐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들을 통칭할 때 혹은 총칭할 때 전체를 부를 때 교회라 그럽니다. 왜 신자라 그러지 않고 혹은 성도라 그러지 않고 교회라는 다른 명칭을 쓰느냐 하면 신자나 성도라 할 땐 그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라는 설명을 할 때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성도나 신자라는 표현과 교회라는 표현은 어떻게 다르냐면 교회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확고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몸으로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몸만 죽는 게 아니고 머리도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 속에서 영원 불멸하는 것인가 라는 뜻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다, 동등하다, 함께 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할 때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차원에서 부르는 명칭이고 교회라 할 때는 우리의 말하자면 그 신분이 갖는 실제적인 내용과 그런 차원에서의 책임이 뭐냐를 우리에게 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어느 지체가 아프든지 팔이 아프다 그러면 그 내가 아픈 거죠. 어디가 아파 그럴 때 이제 팔이 아파죠. 머리가 아프면 나 아파. 어디가 머리가. 나 뭐 배가 아파. 그다 내가 아픈 거죠. 내가 하나로 묶는다 말이죠. 그래서 고급한 신앙의 그 내용이란 뭐냐면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은 것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거룩이나 우리의 승리나 상대방과 비교해서 경쟁적이고 차별하는 차원에서 앞서가지 않고 내가 옳고 내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것이 유익을 끼쳐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이 갈 줄을 모르면 그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과 천사의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언이니 믿음이니 무슨 지식이니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액세서리고 신앙의 본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 끝에 있는 것 같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니 지식이니 열심이니 방언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영어를 꼭 이런 때 쓸 필요는 없지만 이게 더 영어가 훨씬 그 이해가 빨라서 그렇습니다. I am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본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니 예언이니 무슨 능력이니 해도 그거는 액세서리입니다. 사랑이라는 본체의 액세서리고 본체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뒤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이랍니다. 그다 뭐냐면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모든 열심을 기울여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능력도 어떤 열심도 어떤 지식도 어떤 어떤 것도 다 상대방을 위한 유익에, 유익함에 쓰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본체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사망에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지 않는 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는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지 않는 한 혼자는 살아있으나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오해되죠. 하나님은 괜히 뜨뜻한 데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우리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오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애정과 능력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는가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결실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쥐어짜서 하나님을 위해서 껌 팔아오고 피 팔아오는 거 이게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지경에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천번 만번 두들겨야 되는 일이죠? 우리 안에 뭘 쫓아내야 돼요? 우린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살거든요. 종교를 동원하여 뭘 하겠다는 거예요? 종교의 힘으로도 자기 확인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웃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죽는 일은 우리로서는 천번 만번이 아니라 합쳐서 천만번을 두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하여 이런 우리의 신앙 현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낙원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도 힘들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평화기가 없죠. 늘 피비린내 나는 역사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고 낙원을 만들면, 낙원을 만들려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인간을 사그리 죽이면 돼요. 그럼 이 땅엔 평화가 오고 낙원이 생기고 단 짐승들만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역사를 평화기보다는 더 많은 환란기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신명기를 꼭 보십시오. 특별히 28장을 꼭 어디다 써놨다가 그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합니다. 축복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가도 복을 얻고 들어와도 복을 얻고 서 있어도 복을 얻고 누워도 복을 얻는다. 너희가 남이 지은 집에 너희가 살고 네가 심지 않은 열매를 너희가 먹고 너를 치러 온 자가 한 길로 올라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그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려있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너희가 집을 지면 거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너희가 농사하면 다른 사람이 먹고 너희가 공격을 하러 갔다 일곱 길로 도망을 하고. 왜 이런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깊이 공격하는 일을 다른 민족에게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겁니다. 즉 자기 백성에게는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역사나 세상이 문제 아니라 자기 자식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가 발전한다는 건 뭐죠? 그 학교를 지나간 학생들이 계속 잘 되는 것이 학교가 발전하는 것이. 학교가 발전해서 학생들이 오면 책상 상할까 봐 교실에 앉으라고 밖에 있고 응? 실험기구 절대 손 안 대고 반짝반짝 닦아만 나와갖고 이 학교는 계속 실험기구가 새골로만 쌓여가고 애들은 실험기구는 구경만 하고 지나가고 그게 학교가 발전하는 거예요. 학교 의자가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실험기구가 파손이 돼서 학생들이 그 과정을 통하여 배워서 커야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인류 역사는 이렇게 시련으로 일관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경제 위기다. 뭐 그렇죠. 위기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행인가. 저는 특별한 감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 데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기쁠 수도 없습니다.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뭐이 어렵습니까? 돈이 좀 없죠 앞으로. 그렇죠? 경제가 파탄이 된 게 다행이지 만일 우리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안 됐으면 도덕적으로 파탄됐을 겁니다. 88년쯤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았었다 이렇게 보통 평하는데요. 그때 제일 흥황했던 산업이 뭐냐면 인신매매였습니다. 여자들이요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저희 가까운 친구가 제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가고 부인은 열심히 있는 부인이라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나가기가 겁이 난다 그랬어요. 그런 비슷한 경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보 나 저기 인신매매단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가겠어요. 그 제 친구인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거울을 뒤다봐. 주제를 알아. 그러자 부인 대답이 걸작이. 여보 새벽엔 어두컴컴하잖아. 우리나라가 그래갖고 무슨 그동안 우리가 돈 갖고 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못되게 굴었나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하고는 절대 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서. 저 연변 쪽에 사는 만주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도요. 남한에서 왔다 그러면 아주 이를 갈아요. 거들어거리고 돈 좀 있다고 하도 꼴 같지 않게 굴어서 말이죠.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돈 가져서 뭐이나 하셨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나마 사랑해서 경제부터 깨졌죠. 여러분들 그냥 막 하는 기도대로, 생각 없이 한 기도대로 이 위기를 막아줘서 10년만 더 가서 우리나라 완전히 박살이 났을 거예요. 개차반이 됐을 겁니다. 응?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뭐 걱정해. 먹어볼 거 다 먹어봤는데 이제 뭐 언제 죽어도 걱정이 없죠. 자식들은 또 지들한테 맡겨놓으세요. 여러분 걱정이나 하세요. 무슨 애들 걱정을 하세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나라가 잘 되길 왜 바라죠? 편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잘 됐다고 개인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국력이 강하기 위한 미국이 제일 강하죠. 미국 가서 살면 뭐 편안한 줄 아세요? 이 미친놈의 새끼들은 아무 때나 총 쏴요. 그날 그냥 꽝 하면 죽는 거예요. 뭐 어딜 마음 놓고 살아요. 하나님이 편을 드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야죠. 어떤 쪽으로? 영적으로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덜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고달픕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열심이 얼마나 지극하신가를 제대로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감사밖에 아를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뭘 더 달라 그러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한 개만 빼놓고 없으리로다. 뭔데 그 한계가? 한계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인도하심이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기름으로 내 잔에 부으실 것이요. 우리가 할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돈으로 채워달라는 거죠. 정신 차리시고 제발 철이 좀 드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급한 일인가. 고귀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제대로 좀 인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할 말이 있고 증명할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다른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실력이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이 사회가 빛과 유익을 얻고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이웃들이 생명과 거룩을 얻는 유익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만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 복된 우리의 신분, 사명 깨우치게 하사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살아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 복된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더 많은 영혼을 찾아가고 사회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복된 결실이 있는 쓸모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깨우쳐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